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수가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 5,2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요즘에 출생률이 0.7%라서 인구 수가 줄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인구 수는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점을 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점집을 차려놓거나 아니면 신당을 차려놓고 무당으로 점쟁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혹은 역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몇명 정도 될까요?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이미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요즘 같은 시대를 보면 저와 같은 목회자가 한국에서도 한 해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배출되는지 몰라요. 신학교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 사실 개신교에서 종사하는 목회자의 총수만 해도 다 합쳐도 사실 20만 명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많은 숫자인데 그거보다도 다섯 배나 많은 얼마나 많은 그 무당들 또 여전히 굿하는 사람들 또 점집에서 또 점보는 그런 분들 심지어 신내림 받은 분들도 여전히 많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점보러 다니나 누가 굿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갈수록 이런 좀 역술인이나 혹은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그러죠. 한국은 굿받는 게 시골에서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여전히 서울 강남 같은 데서도 새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개업하실 때 돼지머리 이렇게 잡아놓고 절하거나 요즘에는 영화나 드라마 시작할 때 여전히 그런 것도 많이 한다 그러죠. 근데 실제 통계를 보니까 좀 경제가 힘들어질 때 먹고 살기 어려워질 때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이미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역술인이나 점집이나 무당들은 수입이 자꾸 올라가는 것을 통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직장을 잃은 사람들, 혹은 자녀 교육, 자녀 미래, 자녀 결혼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불안을 느꼈던 부모들, 그리고 이제 막 은퇴해서 막 노후가 염려인 사람들이 무언가를 막 의지하고 무언가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의지할 것을 찾아가다가 막그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면 꼭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돈이 많은 부자들도 사실 많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무속인들 그리고 역술인들에 대한 수요가 한국에서 지금 해마다 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아예 한국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키워내는 학원까지 등장해서 성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신학교가 여기 옆에 트리니티 신학교가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무당인데 그리고 또 점보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수업하고 그래서 가르쳐 주는 학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귀신으로부터 심내림을 받으려면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업까지 그 귀신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그 신내림 굿을 받는 강의를 가르쳐 주기도 한다 그러죠. 이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나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개신교도 보면 이분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어디 신학교 나와서 이름이 있나 정말 정통 신학교인가 아니면 가짜 목사입니까 이런 걸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한국도 역순인들이 100만 명이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진짜 무당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자격증까지 만들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그 무당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역술인들이 한국에서 지금 넘쳐나는가 그리고 그 비즈니스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한국에 그렇게 십자가가 많이 세워 있고 교회가 많다 그러더라도 여전히 이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지성이 깨어 있고 수많은 정보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이 최첨단 사회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하고 왜 그런 미신에 빠져 있는 걸까요? 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줘가면서 굿판을 벌리고 값비싼 돈을 주어서 돼지피로 쓴 부적을 사기도 하고 그막그 베개 밑에다 집어넣는 사람들 속옷 아래다가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가로채가고 뺏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3장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모세 때도 똑같았어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안 그래도 지금 가나안 땅에는 우상 섬기는 게 많잖아요. 뭐 여기에 있던 뭐 미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제 그 언약을, 영적인 어떻게 보면 결혼식을 맺은 거죠.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그 땅으로 이민 가서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여러분은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이제는 모세가 죽은 이후의 그런 스토리일 거예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뭐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런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는 여기 1절 보시면 꿈을 꾸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 집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꿈을 꾸는 거짓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1절 말씀 좀 더 정확하게 봅시다. 이게 그들이 일어나서 무엇과 무엇을 보여줘요? 이적과 기사를 보여줘요.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불가능하고 놀랍고 신기한 일을 사람들 앞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악하고 더러운 영들에게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 저렇게 신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갈까요? 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이비와 이단에 넘어질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상만 보고 기적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거짓 영에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는 말이 뭐예요? 2절 말씀 한번 가죠.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사람들 앞에서 2절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어떻게 됐대요? 이루어졌어요. 와,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지도자다. 야, 여기에 뭔가 있나 보다. 내가 일평생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교회 살아왔는데, 야, 이런 기적은 내가 처음 봤다. 이게 뭔가 있네 하고 홀릴 만큼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제안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지금보다 재물도 더 많이 벌고 더 건강하고 자녀도 더 잘 되고 자녀들도 좋은 배우자 만나고 취직도 승진도 보장돼, 여러 가지 달콤한 거짓 메시지로 유혹하는 것이 사단과 그 졸개들의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랑 함께 같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도 때로는 뭐 정말 주변에 안타까운 일들입니다만 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사이비로 이단으로 빠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분명 어쩔 때 보면 이단이나 뭐 사이비 빠지시는 데 보면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만 정신 나간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요, 분명 세상에서 사회에서 멀쩡한 직업 가지고 우리가 뭐 스타벅스 같은 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해 보면 상식이 통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이 좋은 분이 왜 저런 이단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셨을까? 심지어 사회적 지위, 직분, 신분이 높고 부유한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왜 이런 사람들이 귀신의 게임에 넘어가는가? 제가 아까 2절 말씀드렸죠? 2절 다시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어떻다고요? 이루어질지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바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혹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이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모세가 행했던 거를 그대로 하죠. 모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뭘로 바뀌었어요? 뱀으로 바뀌었죠.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땅에 바꾸자 뭘로 바뀌었어요? 뱀으로 바뀌었잖아요.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 그대로 따라했어요. 모세가 강과 못에서 개구리 떼를 불러오자 마술사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진리인지 빌디진리인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적과 이사가 이곳에 일어나는가 없는가 보자. 이런 것을 기준으로 놓고 신앙의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 또 얼마든지 그렇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세력에 서 있는 짐승, 그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숫자죠. 무슨 숫자예요? 666이라는 숫자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악마를 상징하고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13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상처 입었던 사람들을 고쳐줘요. 그리고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을 살려줘요. 그리고 심지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지게 합니다. 이 광경을 보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엘리야가 떠오르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상처 입은 자들이 병을 고침받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현혹되는 거예요. 와, 여기가 진짜인가 보다. 와,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했다고. 이와 같이 성경은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의 악한 졸개들도 이단과 기사를 행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와 같이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셔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실 정도의 열정이라면 아마 오늘 끝나고 점집 가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있으세요? 뭐 부적 혹시 지금 성경책에 끼워놓고 다니신 분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잘하시던 분들도 간혹 넘어지시는 분들을 보시면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 이게 전부인가? 이 신앙생활 이게 단가 하다 보면 뭔가 기적과 이상의 목마른 그 목마름 때문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행하는 이적과 기사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모세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적과 기사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와서 너희를 시험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만을 보고 진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그 무당들 그리고 또 신내림 받은 사람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지금 막 기적과 이사가 막 펼쳐지는 것인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보세요? 우리를 3절 마지막 보니까 시험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카고 지역도요 수소문해 보시면 있어요. 예. 어느 교회 갔더니 병고침 받더라. 어느 단체 갔더니 이적을 이런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 따라다니는 성도님들도 정말 많아요. 예. 그런 거 현상 찾아가시는 분들도.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는지.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들으시면 막 누가 그거 넘어가나 이러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산 직전의 비즈니스. 가정이 지금 막 너무 막 폭풍과도 같은 막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막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여자 집사님, 뭐 남자 집사님도 괜찮아요. 지금 상상을 위해서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시다고 한번 봅시다. 근데 이분이 이 지인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요. 김 집사님 있잖아. 내가 진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는데, 내가 진짜 용한 점집 하나 소개해 줄게. 내가 집사님 너무 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너무 용하니까 한 번만 그냥 갔다 와봐. 지난번에 내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갔다 온 이후로 정말 신기하게 잘 풀리더라고. 그뿐만 아니라 진짜 기가 막히게 과거도 잘 맞추더라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 보니까 일어난다라는 거죠. 혼자 가기 힘들면 나도 같이 가줄게.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고 모태 신앙이고 평상시 이런 거 콧방귀도 안 뀌는데요.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요, 우리나라 표현도 그러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고 정말 썩은 동아줄이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 간절한 심정에 사람들이 몰래 몰래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게 다 뭐라고요? 3절에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것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한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그 무언가를 재물이든지 돈이든지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 자체도 또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사실 이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귀에만 엿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며, 나의 인생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내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 여러 가지 이제 명령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4절 중에 특별히 이 마지막 단어인 의지하며라는 이 단어를 좀 집중해서 보고 싶어요. 오늘 사실 매일 성경 본문은 18절까지인데, 제가 18절까지 하면 새벽이 다 지나가서 5절까지만 볼 거예요. 의지하며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민 갔는데 직장도 번번치 않고, 뭐이 당시는 특별히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졌는데 지금 막 비도 안 오고, 뭐 지금 농사도 잘안 풀리니까 입에 이거 풀칠하기도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이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신앙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왔는데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찾아볼까 하는 그 마음도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순간에 여러분, 마지막 단어 다시 보세요. 그를 의지하며.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라는 소리죠. 가을철이 되면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 거리를 이렇게 청소합니다만, 가을 때 됐을 때 청소하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을 비가 내리고서 바닥에 붙어 있는 젖은 낙엽, 그거 치우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 빗질에도요, 젖은 낙엽이 아스팔트에 탁 붙으면 이게 잘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이나 PVC로 된그좀 날카로운 이런 그 빗질로 해야지 떨어지지 잘안 떨어지거든요. 딱 붙은 거죠, 아주.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13장 4절에 나오는 그를 의지하며라는 의지라는 소리가요, 하나님하고 완전 딱 접붙임 된 거예요. 이둘 사이에 빈틈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폭풍으로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 나는 누구를 찾아가는가? 괴롭고 어려울 때 나는 무엇을 찾고 있고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나의 영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는 바로 그 순간, 누가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할지라도 낮은 저격 아스팔트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서 그렇게 주님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실 정도의 열심이라면 이미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복된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기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2024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길에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다 풍성하게 예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하나님만 꽉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만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역사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짓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탁 달라붙어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은혜와 위로가 주님의 보좌 앞에 있으니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은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하늘의 평강과 또 복을 주님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